에베소서 13장 4절 한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라는 성경의 요구를 오늘 받습니다. 결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기대가 행복이죠. 행복을 기대하고 사랑을 본질로 하여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혼인은 그런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같은 동일한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동족 그 종교 분위기에서 기독교도로 개정하여 민족들 앞에, 형제 자매들 앞에 그 배신자로 오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믿음의 무리에게 혼인을 귀히 여기라 라고 얘기한 것은 거기에 말하자면 이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현실 속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기억해야 할 것, 책임져야 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행복을 기대하고 한다면 성경이 바로 이런 시점에서 혼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 되는 책임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결혼에 대하여 내리신 정의를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셨죠. 이 하나 되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들에게 허락한 책임 있는 일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갖는 책임, 여기에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내용의 그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 있는 내용에 의하면 그 부부된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그의 몸으로 부르신 연합입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것은 유기적인 연합이고 생명을 같이 하는 결합입니다. 뗄 수가 없죠.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그것은 양쪽 다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만의 영광이나 몸만의 영광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그 머리를 위해 좋은 것만큼 그 몸이 따라가야 되고 그 몸이 건강하고 그 몸이 영광스러운 것은 언제나 그 머리의 수준에 제한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 연합은 어느 한쪽이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림하지 않죠. 머리가 몸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상호 협조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이며 또 위하여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꺼이 마음속 깊이 자원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항복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로 하여금 사랑하고 순종하라 하는 것은 이 결합이 가지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힘이나 무슨 재주나 이런 것에 의한 이해타산적 결합도 아니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부려먹기 위한 결합도 아니며 이 결합을 통하여 둘이 다 인간과 인간이 관계할 수 있는 가장 고급한 경지로 가는 결합인 것입니다. 그 품격에 있어서 그 고급한 소원에 있어서 이기심과 욕심과 폭력적인 그런 모든 거칠고 저급한 경지와 확연히 구별되는 고급한 관계를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처음 결혼을 할 때 가지는 기대는 다 뭡니까? 그것이 행복을 위한 것이고 거기 늘 봄날 같은 꿈 같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결혼하자 맨 처음 찾아오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각각 대부분 부모의 보호 속에 있다가 결혼을 하면 드디어 독립하여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붙들어 맬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진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요구하는 짐들을 지는 실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방 한 칸을 만들어야 되고 숟가락 젓가락을 준비해야 되고 요즘식으로 냉장고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행복은 와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부부가 만나면서 기대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저러한 짐을 덜어줄 것이라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러저러한 위로를 해줄 것이라 라고 생각한 것이 현실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만난 것은 순 사기였고 결혼을 하자 우리는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보고 집안에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지 못하는 남편의 실력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겁니다. 서로는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복이라. 무자식이 상팔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짐이 결혼하면 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20배쯤 되기 때문입니다. 왜 20배가 되느냐고요? 그럴 이유가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 짐은 내 가문에 국한됩니다. 내 친구에 국한됩니다. 결혼하면 처가 쪽이 하나 더 붙죠. 그럼 따블이죠. 결혼하기 전에 나는 내 짐을 나 혼자 의논하고 내 식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결혼하면 둘이 합의를 봐야 됩니다. 짐이 두 배로 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사건건 틀립니다. 누가 하지 말재요? 하재는데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화장대 깨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테레비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보셨다고요? 그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삶은 우리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 쏟아놓도록 다그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행가 있는 것입니다. 여행은 뭐죠? 잠시 삶의 현장에서 도망간 것입니다. 누가 여행을 가면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사기를 쳤습니까? 관광업체에서 친 사기입니다. 여행을 가면 점점 더 생활이 하기가 싫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여행을 해보면 10년 동안 힘이 나는 사람 봤습니까? 그 다음에는 6개월에 한 번 가야 되고 3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자꾸 도망가게 됩니다. 여행을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쓰러 가지 않습니다. 여행은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고 자기가 그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책임지지 않는 기간입니다. 물론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행에 좋은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더 크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풀고 있다면, 즉 돈으로 때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은 손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겁니다. 짐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같이 사는 왼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남자 쪽 입장에서 얘기입니다. 여자 쪽 입장은 뭐 다음 기회 있을 때 저희 마누라를 시키도록 하죠. 결혼해서 제일 고통을 받은 게 무엇이냐? 두 여인 사이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어머니와 마누라 사이를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도 풀 방법이 없습니다. 둘이 다 한 남자를 좋아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자식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둘이 다 자식 편을 든다고 상대방을 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푸셨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자가 돌아버리는 겁니다. 남자가 점점 망하는 거죠. 너희 둘이 싸우면 나는 망한다. 그밖에 없습니다. 술 먹고 딴짓하고 그래서 둘이 드디어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간 애 하나 죽이겠다. 우리 잠시 휴전하자. 그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으로 극복하신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고 나와봐 주시오.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이제는 네 남편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센 어머니 없고 그동안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키우셨겠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기득권을 포기하죠. 이런 마누라 없습니다. 그럼 여자가 아니죠. 어떻게 해서 양보했다고요? 남편이 죽어가서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배우죠.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남편 죽기 전에 배우십시오. 그 왜 술 먹고 지랄을 떨어? 어느 쪽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책임이니까. 누가 더 마음에 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머니 편이야 내 편이야? 그렇게 물어보시면 섭하죠. 답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편이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고 하나는 마누라인데 어디 당신은 오른쪽 눈깔이 좋아요 왼쪽 눈깔이 좋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질문하면 거기서 그걸 그러니까 그 짐을 포기하지 않아서 술 먹는 거라고요. 포기할 수는 내가 먼저 포기할 수는 바라기는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둘 중에 하나를 죽이시든가 아니면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게 견디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게 견디는 건 줄 모르고 있어요. 결혼 아니었으면 당해보지 못할 짐이었고 그것 아니었으면 우리 안에 깨우치지 못했을 어떤 고급한 부분들이다 말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어느 날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반대를 하셨고 그 이유가 제가 봐도 이해가 됩니다. 너는 성미가 급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결벽증이 있기 때문에 목사를 못한다. 교인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배려하는 것도 너는 좀 표정이 사나워서 틀렸고, 네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오해나 목사라는 이름으로 받는 어떤 수모를 넌 감당할 성격이 되지 못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반대하셨던 그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났죠. 어떻게 참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못 참았죠. 그러나 승질을 내면 집에 있는 여우하고 토끼가 죽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결혼은 짐입니다. 짐으로 묶어졌지만 이 짐 때문에 내가 인내를 배우고 내가 더 큰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속 깊어지더라니까요. 결혼이 갖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로 하여금 결혼케 했는지를 아시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살아보면 누가 정의를 내린 것 같이 제가 좋아하는 정의입니다만 전생에 왼수가 어부로 만난 게 부부 아닙니까? 살면서 늘 그런 여러분은 안 한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같이 앉았으니까 제가 지금 혼자니까 뭐 마음대로입니다만 이 사람만 아니고 누구라도 이 사람보다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든 것이 아닙니다. 안 그래 봤어요? 왜 아닌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살아보면 그렇게 어쩌면 이럴까 싶잖아요. 어쩌면 그 하나 있는 사람을 내가 맡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훌륭해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훌륭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혼인을 허락하시면서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서 짐으로 어떤 땐 불평으로 뭐 정말 한숨으로 이 짐을 지고 있습니다만 이것 아니었으면 사람이 안 됐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요. 지금 부부를 뭐에다 견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라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몸을 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것이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기래요. 하나래요. 구별이 없다고요. 근데 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현실에서의 신자로서의 책임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래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 혼인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예요. 뭐 이 세상이 부부 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그 역할이 이 전생의 왼수가 이 짐덩어리가 그게 짐이 아니고 벌이 아니고 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간섭인 것 같이 우리가 몸담고 사는 그 시대와 그 세상의 그 고단함이 우리에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도록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선의 인도함 속에서 허락된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짐을 지듯이 그래서 여러분이 고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듯이 존경과 신뢰를 하는 자, 또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 사랑하고 희생을 할 마음과 품격이 생기는 자, 동시에 사랑과 희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되듯이 이 세상의 저 우리를 향한 저 말도 안 되는 공격과 여러 해악들에 대하여 이걸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세상은 뭐냐?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으로 몽땅 사랑했단 말이냐? 그 몽땅 구원이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 믿는 자만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세상은 배격하고 벌줄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죠. 근본적으로 입장이.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대하여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잘못하는 거 눈여겨보고 숨어서 딱지 띄려고 그러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된다고요?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시는 것 같이 세상과 우리를 묶어주신 줄 알고 그때 허락된 여러분의 형편, 환경, 조건, 시대, 나라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러분이 져야 할 짐을 지시고 거기에서 만들어져내는 하나님의 목표한 고급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책임과 기대를 가지셔야 옳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특히 뭐 자랑스러운 나라, 자랑스러운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늘 한국 사람으로서 그저 불평하는 건 그거죠. 고구려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지금쯤 그냥 저 북극까지 다 우리 땅인데, 그죠? 저 모스크바가 우리나라 두 번째 수도였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은 딴 나라에 태어났을 거예요. 코리아가 강대국일 때 여러분 나이지리아 같은 데 태어났을 거예요. 지금 와서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이 나라가 좋다는 건 뭐예요? 그건 아까 젊은 애들이 산다는 게 뭔지 모를 때 결혼의 대상을 내 짐을 다 지는 사람으로 요구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결혼 조건 1번이 뭐예요?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날강도 같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해심. 난 내 멋대로 해도 네가 나머지는 다 해줘라 이거는.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이해심.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심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짐을 다 져줬으면 좋겠어요. 강대국 여러분은 그럼 뭐 하려고? 디비져 자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사람이 돼요? 돼지가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조건, 어느 사건, 어느 존재, 어느 일 하나님들 소홀하시겠는가?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무슨 얘기? 무책임하게 인생을 살지 말라. 책임 있게 사는 자만 그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지. 쾌락과 남이 심은 과실 훔쳐가는 식의 인생을 살지 마라.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짐을 질 각오를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복되신 간섭이라는 깨우침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의 손길인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기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짐을 넉넉히 지고 이기는 자리까지 가게 하사 주 앞에 섰을 때 주께 주 앞에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복된 신자의 인생을 걷도록 주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